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5차 변론에 두 번째로 참석합니다. 오늘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하는데 국회의원 체포지시 등 쟁점을 놓고 윤 대통령과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730억 원의 부당대출 등 2,334억 원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는데 금감원은 관련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과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키로 한 건데 미국의 관세 정책 유예에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증인으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합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들이라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로 다섯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출석합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출석합니다.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신문은 2시 반부터 시작되고 90분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 3명은 국회 측 증인으로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직접 들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이들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진우와 여인영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상태라 본인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의원이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에 대해 당시 군인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두 번째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그 시점에는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철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전화해 어떻게 하느냐고 먼저 물어보자 자신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세 군데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았다고 답한 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이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거나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비상계엄 모의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하폰을 제공했다며 전화번호 뒷자리는 9481번으로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계엄선포 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계획 등 계엄 모의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하루 전 경호처 김성훈 차장 측이 비화폰을 가져갔고 이 휴대전화가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그 밖에 관련 정황도 공소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3,8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 원으로까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주주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3,8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은 101건, 2,334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주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적발 규모는 기존에 파악됐던 350억 원의 2배가 넘는 7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량인 451억 원은 현재 경영진 취임 이후에 취급이 됐고 전체 대출의 약 절반가량인 338억 원은 부실화됐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지역 본부장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약 43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후 본부장은 퇴직한 뒤에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 원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 팀장이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거나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게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대출 892억 원을 내줬습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수법으로 649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대가성 뒷돈 1억 3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내부 통제와 불건전한 조직 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보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막판 협상을 통해 두 나라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한 달간 시간을 주기로 한 건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잇따라 전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먼저 합의를 이룬 건 멕시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전화 협상 이후 미국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 미루기로 했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멕시코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에 군인 만 명을 즉시 파견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이어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2차에 걸친 전화 협상 끝에 캐나다 역시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관세 보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국경 강화를 위해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인력도 만 명 배치하기로 했다면서 펜타닐 밀수 통제를 전담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마약 범죄 집단 카르텔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해 강력히 단속할 거라고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세 시행을 보류하는 한 달 동안 미국 정부는 두 나라와 통상 안보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이 협상을 통해 전면 관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추가 관세 대상인 중국과도 24시간 내 대화할 거라면서 대화가 잘 안 되면 관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상대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어떤 협상 조건을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관세 정책 한 달 유예 상승세를 보이며 25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7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창보다 1.72% 오른 2496.19를 나타냈습니다. 지수는 전창 대비 1.12% 오른 2481.44로 출발해 오름폭을 키우며 한때 2508.3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창보다 8.2원 내린 1459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45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 한 달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 모두 발언해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유럽연합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한 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OpenAI가 전략적 제휴를 선언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는 최고 AI 기술을 확보하며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 중인 Open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한국 시장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최태원 SK 회장과 면담한 올트먼은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 5에서 10cm, 광주와 전남 남서부 5에서 15cm, 전북은 최고 25cm 이상, 제주 산지는 최고 40cm 이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바깥 먼바다 최고 5.5m, 동해 안쪽 먼바다 최고 5m 등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두 곳과 신문사 두 곳, 여론조사 곳 등 모두 다섯 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 문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폭우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단전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단전단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제주 선박 승선원 1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833km, 대만 북동방 약 98해리 해상에서 48톤 규모 선박 136 다누리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4명과 외국인 6명 등 1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약 1시간 반 만인 어젯밤 11시 반쯤 근처에 있던 한국 국적 어선 두 척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김하성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템파베이 구단은 김하성과 2년 최대 3,100만 달러, 우리 돈 약 425억 원에 계약했다면서 2025 시즌 종료 후 계약 연장 여부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하성은 부상이 있었지만 계약해준 템파베이 구단에 고맙고 월드시리즈 우승이 목표라며 4월 말에서 5월 초 안에는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오른쪽 어깨 수술 뒤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협상을 이어가다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게 된 김하성은 기존 등번호 7번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를 명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중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세계보건기구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 환인제약 주식회사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호, 정다희였습니다. MBC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